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조직신학 강의를 계속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 강의를 감히 계속할 수 있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진리들의 체계적 지식을 저희들이 잘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 시간에도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힘 주셔서 이한 부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조직신학 한 중간쯤 들어온 것 같습니다. 서론,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문제, 성경에 관한 문제들을 좀 우리가 생각했고, 또 실론, 하나님에 관한 문제들,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의 작정 예정, 그리고 창조 섭리의 문제들을 좀 다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가 인간에 관한 문제, 사람에 관해서 사람의 본래의 상태, 또 사람의 구성 요소와 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들 좀 살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죄 문제를 좀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언약의 문제까지 우리가 율법 문제 좀 다루고 언약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했죠. 오늘은 크게 이제 네 번째 주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럼 남은 것은 이제 구원 문제, 교회 문제, 내세의 문제, 이런 세 주제가 남아서 전부 보통 일곱 가지의 주제로 조직신학을 정리합니다. 이제 네 번째 주제, 기독론. 기독론, 크리스톨로지. 크리스톨로지라고 하는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관한 진리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주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의 신성과 인성,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의 일인격성,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 일인격성.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지만은 두 인격이 아니라 한 인격이시다. 신비한 내용이고. 그리고 그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의 세 가지 직분, 특별히 그의 속죄 사역, 이런 것들을 기독론에서 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 주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다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육신은 간단하게 좀 다루고 신성과 인성의 문제를 좀 정리해 보십시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의 중심 인물이시지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주의 말씀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셔서 성경의 중심인물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의 중심 내용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해설하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도의 중심 내용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우리의 전하는 내용의 핵심은 전도의 핵심, 설교의 핵심이기도 하죠. 설교는 물론 전도만 하는 것은 아니고 목회 설교가 다 포함되지만은 그러나 설교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있고 전 1차적인 핵심이죠. 그리고 그 전도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설교를 할 때 아주 수사학적으로 3단 논법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또 아주 기승전결이 있게 서론과 도입과 또 본론과 결론과 적절한 예화와 이렇게 아름답게 구성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전화도 좋죠. 그렇게 해야 또 설득력 있게 잘 전달될 수도 있겠죠. 말의 방법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은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모든 설교자들, 모든 전도자들이 이 심령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복음, 그 속죄의 복음, 피의 속죄의 복음을 그가 마음에 품고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성경의 중심인물, 복음의 중심 내용, 전도의 중심 내용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데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분이시다. 성육신이죠.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거기에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불리운 분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고 불리운 태초부터 계신 말씀 이십니다. 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죠. 사실 그분이 예수님을 가르친 것인데 그렇게 불리신 태초부터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고 불리신 분이고 그가 육신이 되셨다. 그게 육신은 사람의 영혼과 몸으로 구성된 사람의 본질을 가르친다고 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합된 신비를 잘 증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육신 혹은 성육신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이신 그가 사람의 영혼과 몸으로 구성된 사람의 본질 즉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니 놀라운 사건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초대교회의 정통적 신조들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진리들을 다음과 같이 증거하였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다. 원래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이 됐으니까 참 하나님이시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이시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진짜 사람. 그리고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인격. 즉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렵죠.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 가지 요점을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신적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이 사람이어야 하셨는가? 왜 사람이어야 하셨는가? 인성의 필요성, 인성의 필요성. 그것은 무엇보다 사람들의 죄의 형벌을 담당해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범죄했으므로 사람이 죽어야 하죠. 자기가 범죄해 놓고 짐승을 죽이거나 천사를 죽이거나 혹은 뭐 하나님이 죽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사람이 죄를 지어놓고 왜 하나님이 죽습니까? 자기가 죽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 말입니다. 더욱이 그는 죄 없는 사람이어야 하셨습니다. 만일 그가 죄가 있으셨다면 그는 자기 죄값으로 죽어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이 되시려면 그는 당연히 죄 없는 사람이어야 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죄가 없으셨다고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셔서 시험은 받으셨으나 죄는 없었다. 요한일서 3장 5절도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무죄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러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라고 그렇게 주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속죄 제물이 되셨다고 증거합니다. 죄가 없으시니까 속죄 제물이 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셨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아까 읽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또 갈라디아 3장 13절 방금 읽은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것이 속죄의 개념, 대속의 개념이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그가, 죄 없으신 그가 받으심으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속죄를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그의 무죄성은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탄생하심과 관계됩니다. 그는 거룩한 자로 탄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은 바로 이런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 탄생하시는 특별한 탄생의 방법, 탄생의 사건을 증거하면서 이름으로, 성경에 보면 이름으로 나실이는 거룩한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으로라는 말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자라는 말이죠. 만일 처녀 마리아의 몸이 아니고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에서 출생하셨다면 그는 아담에게서 전가되고 유전되어 내려오는 원죄로부터 제외되신 것은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죄를, 아담의 자손들은 다 죄인인데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 속에서 나신 분이라면 그도 죄인이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이름으로 나실 자는 거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한 줄 압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부수적으로 마귀의 권세를 패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람에 있었다는 말이죠. 혈육이란 말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죠. 죽인다는 위협은 사람에게 매우 큰 위협이지요. 마귀가 사용하는 큰 도구라고 봅니다. 죽음을 왜 위협 때문에 사람들이 비굴하고 죄짓고 또 믿음 생활 바로 안 하고 그렇게 변절자가 되고 그렇게 되겠죠. 죽음 때문에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또 아파 죽고 이런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패하시고 그 죽음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연약성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동정하시고 도우실 만한 구주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친히 인성을 가지시고 사람의 본질을 가지고 시험도 당하고 고난도 받았기 때문에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성의 필요성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무죄한 인성이 되어야 또 대속죄물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인성은 필요하고 무죄한 인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좀 정리해 보았고 그리고 그 무죄성은 무죄한 인성 무죄성은 인성의 무죄성은 전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하신 것과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또 마귀의 세력을 패하시는 뜻이 있고 우리의 연약을 체험하시는 뜻도 있다 그렇게 정리해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이어야 하셨는가 신성의 필요성 자 인성의 필요성은 우리가 좀 이해하겠는데 신성의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구주가 단순히 사람이면 안 되는가? 그것은 그가 죄 없는 속죄 제물로서 속죄 사역을 완수해야 하셨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되신 그는 우리와 똑같이 죄의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의 신성의 도움으로 신성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신성의 도움으로 범죄치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의 인성의 범죄 가능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예수님은 죄를 짓진 않으셨지만 인성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이니까 그 인성이 범죄가 가능하냐 하는 것은 신학자들이 변론한 바가 있는 또 변론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겠지만 인성의 범죄 가능성 문제는 그러나 그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신인 양성이 한 인격으로 연합된 신비하게 연합된 성육신하신 예수님 자신이 범죄하기 불가능하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신성을 소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성이라는 것 자체는 범죄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신성이 그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범죄하지 않으셨다. 범죄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더욱이 그의 신성은 그의 속죄사역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가치가 있는 사역이 되게 하였습니다. 신적 인격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 그가 신이 아니고 단순히 한 사람이라면 죄 없는 무죄한 사람이라면 그의 죽음은 한 사람 정도의 대속의 가치밖에 가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신이신 그가 신성을 가지신 그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신성이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가치는 인류 전체의 가치보다 더 가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는 신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이죠. 여기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죄 곧 그들의 죄책과 죄의 형벌을 담당할 수 있으셨는가 하는 이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놀라운 이치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왜냐하면 그는 신적 구주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의 속죄 사역들을 택자들에게 적용하는 데도 필요했습니다. 자, 신성은 그의 죽음의 가치, 많은 사람들을 속죄하기에 가치, 그런 공로가 되는 가치가 있는 죽음이었다는 점에서도 신성이 필요하지만은 또 그의 속죄 사역을 택자들에게 적용하시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속죄 사역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 속죄 사역을 적용해서 실제로 구원하시는 속죄하신 자들을 다 구원해 내시는 그 일에 그의 신성은 필요했다. 주 예수께서는 지금 그의 성령을 보내심으로 죄인들을 죄에서 실제로 불러내시고 실제로 구원하십니다. 그렇죠? 신성의 영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신적 구주께서는 죄인들의 실제적 구주이신 것입니다. 그는 피 흘려 사신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의 말씀대로이죠. 자, 성육신에 대해서 이만큼 정리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우리가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고 싶다. 신성, 인성, 영어로는 human, 예, divine nature, or human nature, 예, nature, nature라는 말을 씁니다. 성이라는 말은 신성, divine nature, 인성, human nature. 예, 그런 신성, 인성 할 때 성이라는 nature라는 말은 속성들의 총체를 가리킨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적인 속성들의 총화, 총체를 신성, 인적인 사람의 속성들의 총체를 인성,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이 다른 말로 본질이라는 말도 그 개념에 가까운 듯 합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의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을 때 신성, 인성이 신적 본질, 인적 본질 그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성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의 총체, 곧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신성은. 그리고 인성은 사람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신성이죠. 신적 본질.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성경에 충만한 증거들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을 확신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것이 아리우스파 같은 이단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종교개혁 시대도 소시누스 그리고 오늘날에는 유니테리안이나 자유주의 신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죠. 성육신을 부정하고 신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단 종파들 중에서 신성을 부정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이단 종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을 충만하게 증거함으로 우리는 참된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을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다음 네 가지의 점에서 확증됩니다. 이게 칠판에 쓴 도로 첫째로 신적 명칭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집니다. 많은 신적 명칭들이 돌려집니다. 우선 예수께서는 빈번히 매우 빈번히 주라는 명칭으로 불리십니다. 주님, 주, curious라는 주라는 명칭. 신약 성경에서 주라는 명칭이 예수님께 약 667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콘콜던스라고 하는 성구사전을 보면은 성구사전에 자세히 그 횟수도 나와 있습니다. 유명한 성구사전 또 이것을 테이블 형식으로 전체 신약 성경의 성경 구절들을 다 정리한 아주 놀라운 그런 성구사전들 스미스의 스미스인가 하는 분의 성구사전 그런 것들은 놀라운 성구사전이죠. 그 외에도 영이나 또 무슨 스트롱이나 그런 성구사전들 영의 성구사전들 맨 끝에 보면 횟수 같은 들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667회 신약 성경의 주라는 큐리오스는 구약 성경의 여호와 우리가 우리 성경의 여호와 영어 성경 영어권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ASV 1901년에 번역된 그 성경 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그 킹 제임스 성경에는 몇 번 정도 나오는 정도이지만은 그러나 이 구약 히브리어의 여호와라고 여호와 혹은 근래 학자들은 야훼라고도 읽기도 하지만 여호와라고 발음교가 붙여져 있는 이 그 네 글자 히브리어 자음 네 글자의 자음은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헬라어 70인역 같은 구약 성경으로 번역할 때 다 큐리오스라고 주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권이 옛날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을 비롯해서 영어권에 아까 말한 ASV만 빼놓고는 모든 영어권의 영어 성경들이 거의 대부분 그냥 주라고 대문자 로드로 LORD 로드로 번역을 했죠. 주라고. 근데 여하튼 그것은 이제 고대의 헬라어 70인역의 그 전통인데 헬라어 70인역의 주라는 이 명칭이 바로 구약 성경의 여호와라는 명칭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말씀이고 그것은 우주와 사람의 참 주인이시요. 하나님은 온 우주와 모든 인류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주님을 영광의 주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시죠. 로마서 10장 9절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우주와 사람의 참 주인이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개념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라는 개념 자체가 신적 명칭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1절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는 또 빈번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은 신약성경에서 예수께 125회 가량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존칭어가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은 자녀를 낳으면 사람의 아들이죠. 그렇죠? 또 짐승은 새끼를 낳으면 짐승 새끼죠. 그죠? 소나 말이나 새끼를 낳으면 그건 소고 말이죠. 그런 개념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신성, 신적 본질을 가진 분이시다.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 3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도 그 개념을 분명히 알고 있죠. 하나님의 예수를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그 말이죠. 사람의 그 존칭어 개념이 아니죠. 존칭어로 우리가 뭐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면 말은 그는 신이라면 내가 신성을 가진 자라면 이 말이죠.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할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바로 그런 특별한 관계, 신성의 그런 개념에서 이해할 때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런 개념입니다. 아들을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이 아들은 신적의 아들 신성을 가진 아들을 말하는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 앞에 엎드려 가로되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는 날 밤이든가요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던 때군요. 그때 예수님 앞에 엎드려 말하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건 그냥 존칭어가 아니죠. 당신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아까 읽은 성육신의 구절의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 아버지께서 홀로 낳으신 아들 외아들이란 말이죠. 아버지께서 낳으신 아들, 독생자 이 개념도 그것은 신성의 개념이죠.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름으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주장하였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 자신을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과 네가 동등되냐 그리고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비난하고 했던 것입니다. 개념은 유대인들도 그렇게 분명히 이해했던 것입니다. 자, 주라는 명칭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 그것이 신성을 보이고 더욱이 자 그런 주 하나님의 아들도 신성의 명칭이 분명하지만은 더욱이 그는 하나님, 명확히 하나님, 또 참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크신 하나님 등으로 불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명칭들이 엄청나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자들은 성경을 지금 대항하는 자들입니다. 자유주의자들, 유니테리안들, 소시너스파, 또 아리우스 이단,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다. 요한복음 1장 1절 아까 인용했죠. 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 또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분명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9장 6절 메시아 예언을 알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는데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놀라운 명칭이죠. 신성의 명칭이죠. 메시아는 한 아기로 출생하는 인간으로 출생할 메시아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또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가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네가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를 넣어보고 손의 못자국을 만져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럴 때에 도마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이고 로마서 9장 5절 말씀도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또 예수님을 가르친 문맥적으로 예수님을 가르친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만일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이 아닌데도 그를 하나님 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면 그것은 가장 심각한 거짓말이죠. 거짓말 중에도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아닌데 참 하나님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는 가장 심각한 거짓말이고 이단적 오류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 신성을 고백하는 건 초대교회부터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리우스는 이단이었습니다. 소시노스도 이단입니다. 유니테리안도 이단입니다. 자유주의 신학도 이단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이단입니다. 이건 이단과 정통의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에 지금 증거를 말하는데 신적 명칭이 그렇고 둘째로 신적 속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집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항상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있다. 그것은 신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신적 속성이죠. 사람은 여기 있으면 저기 없습니다. 저기 있으면 여기 없고 사람은 제한적입니다. 하나님만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무소부재하신 편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또 마태복음 28장 20절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적 속성이죠. 함께 늘 계십니다. 승천하신 그가 땅 위의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은 피조물의 속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이죠. 피조물은 장소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또 그는 영원하십니다. 성경에 그는 영원하시다. 아까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원히 계시는.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미가 5장 2절에 보면 그의 근본은, 메시아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태초라는 말이 예, 영원전이라. 이런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히브리어의 뜻은 영원전에니라. 메시아의 근원은 영원이다. 신이라는 말이죠. 사람은 영원이 아니죠. 우리는 나이가 출생일이 있잖아요. 출생일이 많아야 100년이 넘어가지 않는 날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근원은 영원, 그의 근본은 태초에, 상고의 태초에니라. 영원 전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헬라어의 에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계셨더라,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데 우리가 그것을 미완료 과거시제라고 말합니다. 헬라어에서는, 우리말에는 그런 표현이 있는지, 미완료 과거라는 말은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은, 물론 현재형으로 우리는 표현했지만은 그 개념은 그 이전부터 쭉 존재하고 태초에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태초라는 말이 시간의 시작인데, 시간이라는 것은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이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시간 개념이 없다. 초시간적이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겠지요. 그래서 창조의 세계 속에서 시간의 시작이 시작되는 그때에 말씀은 그 이전부터 쭉 계셔왔다. 그 말은 영원하시다. 그 말이죠.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그건 신성의 신적 속성이죠. 또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죠. 예. 자신이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창세 전은 영원입니다. 창세 전은 영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 말씀도 그의 영원성을 증거하죠. 우리는 시작과 끝을 모르지만은 그는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곧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우리는 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심으로 비로소 시작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은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자, 신적 속성을 항상 같이 계시고 영원하시고 또 그는 신적 지식을 가지셨습니다. 신적 속성의 내용의 하나, 마태복음 9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을 참남하다고 판단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아셨다. 여러분 남의 마음속에 아십니까? 또 대충 짐작하는 지혜 있고 똑똑한 분들은 남의 마음을 약간 읽기도 하지만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꿰뚫어서 정확하게 상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은 신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신다.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흥미로운 얘기 또 하나 있죠.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베드로에게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물고기 한 마리 생선 한 마리에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요. 아, 이거 물고기가 돈이 바다에 떨어져 있는데 그 돈을 어떻게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물고기 속에 돈 한 세겔, 조그만 은전 한 세겔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천리 아니시죠? 천리 아니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예, 갈릴리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 한 마리 속에 있는 은전 돈 한 세계를 보셨습니다. 그건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그리고 그 물고기가 베드로가 던진 낚시에 걸려 잡혀오게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예. 신적인 지식입니다. 또 그런 신적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지식뿐 아니라 신적 능력.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을 보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너희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표현한 말씀이죠.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가지고 계셨다. 예? 항상 우리와 계시고 영원하시고 또 신적 지식을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셨다.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은 이 사실을 요약하듯이 또 총괄적으로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과연 그렇죠? 신성의 충만이 신적 속성이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신이시다. 충만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셋째로 첫째는 신적 명칭, 두 번째는 신적 속성들, 셋째로 신적 사역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신적 사역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셨다. 예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예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 예수님이 바로 창조자이시구나. 골로새서 1장 16절도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가 바로 문맥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주 만물을 붙드시는 자요. 붙드신다. 붙드시며 또 그는 천지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자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물을 붙드신다. 그리고 모든 천지의 권세를 가졌다는 말은 우리가 신적 능력이라고 할지 그런 데다가 우리가 좀 인용할 수 있겠네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자, 이런 권세를 가지셨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신적 우리가 속성에다가 좀 옮겨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에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만물을 붙드시는 우주 만물을 붙드시는 분. 그럼 우리가 섭리라는 개념 속에 섭리는 보존과 통치의 개념인데 온 창조된 세계를 붙드시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잘 붙드셔야지. 붙들지 않고 흐트러 놔버리면 온 천지가 이 자연 법칙이 혼란하면은 온 우주가 얼마나 혼란하겠습니까? 그러나 아주 정교한 기계와 같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도록 모든 자연을 붙드시는 주님. 또 그는 신적 권위로 말씀하시고 교훈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역이죠. 마태복음 5장 22절 28절을 보면 주님은 율법을 인용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자신의 견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해석이라고 할지 율법의 말씀에 대한 좀 더 완전한 해석, 예, 새로운 해석, 예, 자신의 해석을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28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고서는 감히 할 수 없는 말씀이죠. 율법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신적 권위로 말씀하시고 교훈하십니다. 특히 그는 나병, 중풍병, 열병, 혈루병, 그래 성경에 나오는 많은 병자들이죠. 소경, 벙어리, 안전뱅이 등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죠. 의학적으로 무슨 약을 써서 고친 것이 아니고 의술로 고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고쳐주셨다. 또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 12살 된 딸,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나는 나사로 등 죽은 자들을 살리셨고, 나사로야 나오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해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은 달리다 쿰 쿰이, 달리다 쿰이, 달리다 소녀야 쿰이 일어나거라. 아람으로 달리다 쿰이, 달리다 쿰의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자를 살리셨고 떡 기적들을 두 번이나 주셨고, 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떡 일곱 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요 칠병이요의 기적을 행하셨고,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바다야 잔잔하라, 그것을 명령해서 그 명령을 듣는 자는 신밖에 하나님밖에 그 명령을 하실 자가 없습니다. 누가 그 말을 한다고 바다가 듣겠습니까? 자, 이것들은 이런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떡 기적을 행하시고 또 포도주 기적도,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도 행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물 위로 걸어가시고,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앞에 읽은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다시 보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마가복음 2장 5절 7절 10절을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이죠. 나병 환자, 문둥 환자. 이게 나병 환자에게 그렇게 말했던가요? 예. 아,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말했군요. 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유대인들이 말하되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 죄사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사람이 누가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심판자, 입법자, 심판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히브리서 1장 3절도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8장 36절도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죄에서 자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는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를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참 안식을 줄 자가 누굽니까? 사람이요. 사람은 그냥 조금 약간 위로의 말을 주지만은 그게 참된 위로가 되지는 않죠.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 안정과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 또 그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 응답도 하나님만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대표적인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주신다.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 응답은 확실히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또 그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런 표현이 있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께서만 그의 영을 보내줄 수 있죠. 성령을 사람의 마음대로 막 가라 내가 누구에게 가라 가시오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 명령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또 그는 마지막 날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는 심판자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은 아들에게 맡겨진 일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그 양과 염소의 비유죠. 그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재판석에 앉는 모습이죠.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양은 천국에 염소는 영벌, 영벌의 지옥에 던지는 그런 광경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게 심판은 주님이 하신다. 인자가 하신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련에 지금 인용한 이런 모든 내용들은 신적 사역들이죠. 와, 사역이 참 많습니다. 창조, 그다음에 붙드시는 섭리, 그리고 신적 권위로 말씀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떡 기적,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기적, 또 죄를 용서하시고 참 안식을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마지막 심판을 하시고 이런 사역을 보고도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런 사상이 가능합니까? 성경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신적 명칭, 신적 속성들, 신적 사역들 그리고 네 번째로 더 있습니다. 신적 영광. 신적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집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나란히 언급되심으로 신적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굉장히 놀랍죠. 아버지만 신이라면 아들이 신이 아니라면 감히 아버지 옆에 아버지와 아들과 또 성령께서 성령은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네, 그렇게 나란히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나란히 있다는 것 자체가 예, 아들의 신적 영광을 증거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도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있기를 예, 내가 축원한다. 내가 예, 기원한다. 바란다. 자, 이 말씀도 그렇죠. 또 그는 친히 자신의 신적 영광을 선포하기도 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와,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보다 더 크니. 와,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정말 건방진자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말은 진리죠.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맞고 요한복음 10장 30절은 더 놀랍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일체 되신 삼위일체이십니다. 삼위일체를 믿으십시오. 예.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나 그런 데 빠지지 말고 요한복음 16장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아, 그것도 놀라운 선언이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심으로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 10장 31절 이하에 있죠.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자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 또 요한계시록 1장 6절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재상으로 삼으신 그에게 예수님 말하죠.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계시록 5장 12절 13절도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하나님이시죠. 어린 양에게,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처럼 성경은 지금 우리가 길게 정리해 보았습니다만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명칭들,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의 사역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림으로써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을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신적 구주께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구주께서 벌레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사실과 이 은혜를 깨닫는 자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를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좀 말씀 나누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짧게 보십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바로 지금 말한 신성을 가지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처럼 보이신 것이 아니고 참으로 사람의 영혼과 몸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신성은 변할 수 없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가 또한 참 사람이심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다음 세 가지 점에서 확정되는데, 첫째로 사람의 명칭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집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를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또 아브라함의 씨,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한 아기, 이사야 9장 6절에, 이새의 줄기, 이사야 11장 1절 등으로 불렀습니다.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한 아기, 이새의 줄기, 그것들은 다 그가 사람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는 자신을 인자, 인자가, 인자란 말만 있죠. 인자가 뭡니까? 사람의 아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 man of, son of man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주 부르셨습니다. 이 명칭은 복음서들의 약 84회 나오며 그가 사람이심을 증거합니다. 또 성경은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직접 표현하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와, 놀랍죠? 신이신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21절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님을 가르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명칭들로 불리고, 둘째로 사람의 속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집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으로 출생하셨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는 어린 아기로 출생하셨고 그 지혜와 키가 자라셨다. 누가복음 2장 52절인가 그렇게 표현하셨죠. 그 키와 지혜가 자라셨다. 또 그는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의 내용이고, 또 그는 몸의 연약하심도 보이셨습니다. 그는 40일 금식하셨을 때 줄이셨고, 우리랑 똑같죠. 금식하면 배가 몹시 고파서 줄이시죠. 또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 배에서 주무셨고, 얼마나 피곤하시면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낮에. 또 길을 걸으실 때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셨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사람의 연약성을 똑같이 가지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을 때 목마르다, 목마르다고 말하셨어요.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이죠. 또 그는 영과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이라는 말은 사람의 본질, 즉 인성을 가르친다고 보입니다. 영혼과 우리의 몸을 포함한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예수님은 혈과 육을 가지셨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는 인간의 영도 가지셨으면 그 영혼이란 말은 영이라는 말인데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렸을 때 피와 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손과 발을 보이셨고 내 손을 보라 창자국이 난 못자국이 난 그 손과 발을 보이셨고 옆구리를 보이셨지. 그리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 누가복음 24장 39절 야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흥미롭죠.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먹으셨습니다. 생선을 먹으셨습니다. 육체 부활이죠. 영의 부활이 아니고 육체 부활입니다. 또 그는 지식의 제한성을 보이셨습니다. 그것도 사람의 속성들이죠.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런 표현을 하셨고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매우 인간적이죠. 우리도 뭐가 있나 가서 보고 아예 없구나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도 멀리 천리 안으로 딱 보시면 될 텐데 인간 예수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제한성도 있구나. 그러니까 양성, 신성으로는 천리안으로 볼 수 있지만은 인성으로는 또 우리와 같은 지식의 제한성이 있다는 것을 보이시는 구절이죠. 신비하고 신비한 예수님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예수님 자신의 재림의 날을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성이 있다. 자, 첫째 사람의 명칭들, 두 번째 사람의 속성들, 그리고 셋째로 사람의 행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진다. 몇 가지만 보십시다. 그는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마태복음 4장 1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는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또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주 오랫동안 때때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하신 거죠. 새벽 기도는 예수님의 본입니다. 힘이 있으면 새벽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복됩니다. 해보십시오. 복됩니다. 첫 시간인데 잠을 자고 피곤을 다 그래도 푼 첫 시간, 황금 시간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 밤이 맞도록, 마치도록, 밤새도록입니다. 철야 기도죠. 철야 기도하셨습니다. 와, 주님께서,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주님께서, 철야 기도를.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밤 기도하셨습니다. 아, 피곤하실 터인데, 무리를 다 보내시고 또 밤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겟세마네 기도를 묘사했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핏방울 흘리듯이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다. 신음하는 기도, 고뇌의 기도를 하셨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행위들이죠.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이 기도하지는 않죠. 그러나 사람이 기도하듯이 예수님의 인성을 잘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심을 믿습니다.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신적 명칭들, 신적 속성들, 신적 사역들, 신적 영광은 그의 신성을 증거하고 그의 인적 명칭들, 인적 속성들, 인적 행위들은 그의 인성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신적 구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강해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신성, 인성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구주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적 구주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성을 가진 주님께서 우리 같은 이 벌레 같은 자를 위하여 대속사의 굴리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라가며 주의 뜻을 행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